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이런 제목으로 사도행전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베드로는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의 직무를 감당할 자를 선출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한 열한 사도들은 즉각 이제 두 임무를 유다의 뒤를 이어서 사도의 직을 감당할 자로 천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할 자는 내적인 증거와 외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내적인 증거로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자신을 소명, 그 일로, 그 직분으로, 그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확신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 외적인 증거로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그가 받은 그 사명과 소명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분명한 동의와 그것에 합당한 지지를 보내주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모든 사명자들이 갖추어야 될 두 가지 조건입니다. 내적인 증거와 외적인 증거. 아무리 자신에게 사명이 있다고 믿어도, 스스로 그렇게 여기더라도 아무도 그의 그 확신을 지지하거나 동의해주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그를 추천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가 생각하는 자신이 믿는 자기 자신에 대한 소명과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내적인 증거와 외적인 증거, 내적인 확신과 외적인 확신, 이 두 가지 모두를 가지고 있어야 그가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분명한 증거를 가진 자가 되는 것이죠. 열한 사도들에 의해서 두 사람의 인물이 천거되었습니다. 23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두 사람을 지명했다. 바사바라고 불리는 요셉을, 그는 유스도라는 별명이 붙었다. 그리고 마띠아를, 이렇게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요셉이라고 하는 별명이 유스도라고 하는 자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마띠아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사바, 요셉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바사바는 안식일의 아들이란 뜻이고 요셉은 흔한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또 이 바사바의 별명이 있는데 유스도라는 별명이 있어요. 이 별명의 뜻은 정의, 정의라는 로마식 이름으로. 자, 보십시오. 이름만, 이 사람 별명만 보아도 두 사람을 추천했는데 그 중에 이 한 사람 바사바는 상당히 경건하고 그리고 아주 정의로운 인물이라는 사실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띠아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의미로. 자, 그런데 주의 깊게 이 구절을 보신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마띠아, 달랑 이름 하나뿐입니다. 그에게는 무슨 별명이나 뭐 어떤 설명이 전혀 붙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름만 보아서는 마띠아나 바사바 모두 새롭게 사도로 임명을 받기에 적합한 느낌이라는 느낌은 들어요. 이름으로 봐서는, 두 사람의 이름만 봐서는. 이래서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이들은 모두 누가복음 10장에 10장 1절에 나오는 예수님을 따랐던 열두 제자 말고 한 70여 명의 이 제자들의 무리 가운데 포함되어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유세비우스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이름의 소개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추론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바사바라는 인물을 보세요. 요셉이라는 이름이 있고 거기다 사람들이 애정을 담아서 불러주는 정의, 저스틱, 정의라는 아주 멋진 이름, 유스도라는 별명까지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후보 지명 1순위였고 그에게는 이름이 두 개고 자랑스러운 별명까지 가지고 있는 이런 인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별명을 붙여주죠?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굉장히 인기 있는 사람, 친근하고 관심이 있고 이런 호감을 가진 사람에게 우리가 애정을 담아서 별명을 붙여주죠. 나이가 들면 호를 만들어주기도 하고 존경의 의미로 이렇게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사바는 당시 사람들에게 아주 대중적인 지지와 사랑을 받고 있었던 이런 인물이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충분히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후보 1순위인 이 바사바 혹은 요셉이라고 불리는 정의로운 사나이, 그가 유다를 대신할 사도의 아주 적임자로 이렇게 보여졌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장의 끝에 결국 투표를 통해서 사도로 선출된 인물은 누구였죠? 후보 지명 2순위 마띠아가 사도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 굉장히 유력하고 인기를 얻고 사랑을 받는 인물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그러하냐 하면 그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는 사람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자에게 직무와 직임이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조건은 하나님이 보시는 조건과 다르다라는 것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2대 왕을 간택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라야 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자가 되는 것이죠. 24절에서 25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여 말하였다. 당신 모든 자들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들로부터 당신께서 선택하셨던 한 사람을 보여주십시오. 이 직무와 사도 직분의 자리를 떠맡도록 그곳으로부터 유다는 떠나서 자기 자신의 곳으로 벗어났습니다. 직역을 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들의 이 진지한 신앙의 태도를 주목해서 보십시오. 두 사람을 열한 사도가 두 사람을 천거했고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합니다. 유다를 대신할 사도 후보로 두 사람을 천거했고 이제 이 둘 중에 누가 다시 새로운 사도로 하나님이 세우실 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음은 곧 간절한 기도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결정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도는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해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성정대로, 내 판단대로 먼저 결정을 하니까 나중에 가슴을 치고 후회하는 일이 생기죠.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야죠. 기도가 항상 먼저 가야죠. 언제든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모든 결정은 기도 없이 진행되고 결정될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 어떤 일이든 진행해 보세요. 반드시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그 누구도 기도 없이 사사로이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신자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일은 기도를 통해서 준비되고 결정되는 것입니다. 기도 없는 직분자는 그 직분을 수행할 자격이 1차적으로 없는 사람이에요. 누군가가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는다. 일단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그분은 적합한 분이 아닌 거예요. 그들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감찰하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실지에 대해서 사람의 판단이나 생각을 배제한 채로 그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투표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기도를 해야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시죠. 기도하는 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시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진지하고 자신을 내려놓은 겸허한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투표에 목사들이 말이죠. 총회장이 되겠다고, 부총회장이 되겠다고 돈봉투를 돌리는 이런 미친 짓거리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을 일입니다. 네? 세상에서도 하지 않는 짓을,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잖아요. 그런데 돈봉투를 돌려요. 우리가 기도할 때 유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미 어떤 결론을 자신이 다 내려놓은 상태에서 하는 기도,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응답하실 이유가 조금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구하는 내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뒤로 하고 무엇인지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를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고자 하는 진실한 기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런 자들에게 열어 보여주십니다. 말해줘 봐야 바꿀 뜻이 조금도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하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그에게 보이십니까? 넌 어차피 네 마음대로 할 거 아니냐.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하든 넌 어차피 네가 결정한 대로 할 거 아니냐. 뭐하러 나에게 뭘 뜻을 묻느냐. 그러니 그런 기도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3절에 말씀하시기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비를 뽑아서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도망치는 요나를 색출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람이 세워지는 것도 또 세워진 사람이 버림을 받게 되는 일도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제비를 뽑는 과정을 통과하지만 이것은 결코 인간의 방법이나 계획으로 진행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서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모든 일을 진행하고 주도하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투표를 더럽히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을 장난치면 하나님이 그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게 해야지 사람의 추악한 방법으로 표를 얻으려고 하는 짓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만홀히 여기는 죄가 됨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모든 일은 신성한 일입니다. 결코 사람의 의도나 욕심이나 사람의 목적이 개입해서는 안 되고 만약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모든 일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모든 과정과 작업은 거룩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이 일을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결국 주의 택하신 자가 선택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다. 사람이 제비를 뽑고 투표를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드러난 결과는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확실히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택하시는 것이다. 베드로가 이것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방법을 사람들 안에, 교회 안에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일을 신중하게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민주적이지 않지만 민주적인 방식을 택할 때가 있습니다. 공동의회를 열고 재직회를 열고 당회를 열어서 다수결로 하나님의 뜻을 묻잖아요. 교회는 이 일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기를 사모하고 확신하면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진행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잘못 세울 때 어떤 결과를 보게 됩니다. 결국 사울의 예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아닌 사람이 찬탈한 권위의 끝을 압살롬의 최후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해주지 않습니까? 사람에 의해서 잘못 세워진 권위나 권력이나 직분이나 직위를 통해서 그 자신과 공동체가 그 민족이 위기에 처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예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여러 곳에서 그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 하나님의 뜻에 의한 섭리이냐, 하나님의 허용이냐. 비슷한 말 같은데 전혀 다른 의미예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고 다윗이 왕이 되고 모르드개가 간악한 하만의 함정을 피해서 결국 왕에 의해서 높임을 받게 된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일이나 에돔이나 암몬, 요압, 바벨론, 아수르 이방 민족과 나라에 세워진 잔인하고 포악한 그 왕들의 권위는 하나님의 섭리나 뜻이 아니라 악에 대한, 물론 넓게 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얘기하면 악에 대한 하나님의 허용인 거예요. 허용.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을 세우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다만 악을 사용하시고 악인을 허용하실 뿐입니다. 잠언 16장 4절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악인이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악의 성품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열심히 한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너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악인이 그 일을 열심히 하도록 허용하심으로 하나님의 어떠한 뜻을 하나님이 그것을 이용해서 그것을 허용하심으로 이루어가는 것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등떠밀어 가지고 네가 그 사악한 역할을 네가 좀 해야 되겠다. 네가 그렇게 나쁜 짓을 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허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잘못 분별하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림이 아니라 모든 악한 일과 악인들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기 위한 허용의 도구로 전락되고 만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직접 지목하시거나 지명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이 사람 뽑아, 이 사람이 내가 저 택한 종이야. 아니,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지목하시면 될 텐데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왜 새로운 사도를 선출하시는 일을 하게 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름 딱 적어가지고 자, 이 사람이야. 이렇게 알려주시면 간단한 문제를 왜 하나님이 이런 과정, 이런 방법을 사용하셨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 신중함을 통해서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깊이 의식하고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그 모든 일을 행하는 이 과정을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일에 대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그리고 우리 모두가 감당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기는 하나 이 일에 사람들이 참여하게 하심으로 그렇게 진행된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그 일을 끝까지 진행해 나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선출한 인물이잖아요. 어찌 됐든 간에. 그러면 모두가 자신들이 참여해서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드러냈기 때문에 결과가 딱 났으면 이제 이후로는 자신들에 의해서 선출된 사도에 대해서 그 사도권을 인정하고 복종하고 교회의 질서와 권위에 순복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될 의무와 책임을 하나님은 초대교회에 함께 부여하신 것이라는 거죠. 이 질서를 초대교회에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앞에 기도해서 뽑았지 않느냐. 그래놓고 이 사도에게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대항하면 너희는 곧 나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간주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에 필요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친히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십니다. 그런데 그 일은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지 않고 그때나 지금이나 공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직분이나 직책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그 의무와 사명을 다해야 될 것이고 선출이 된 자나 혹은 선출한 자 모두 협력해서 선출된 자나 그를 선출한 사람들이나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야 될 신성한 의무가 그 공동체에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 나는 안 뽑았으니까, 나는 저 사람을 뽑은 적이 없으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하겠소. 하나님의 법을 제 멋대로 해석하는, 하나님께 대항하는 사람이에요. 무질서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 성도 여러분, 직분은 이렇게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선택을 받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사로이 그 직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교회가 철저하게 교육을 진행하고 올바른 진리의 근거에서 성도님들을 혹은 직분자들을 훈련하고 그분들을 테스트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일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일은 교회에게 주어진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디모데전서, 디도서에. 다른 것들은 그렇게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지 않은데 장로의 자격, 집사의 자격, 성경이 왜 이걸 분명하게 명시를 했느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임받아서 그 일을 감당하는 직분자가 이만큼 교회 안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에 유다는 이를 버리었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다시 한번 유다를 언급합니다. 유다가 사도에서 예수의 제자에서 제외된 것은 예언의 성취이고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이심과 더불어서 결국 유다의 최후가 그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다른 시각으로 이것을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유다가 예수의 제자 사도에서 아웃된 것은 유다 자신의 의지도 분명히 작용되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긴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유다를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그렇게 한 것은 유다 자신의 의지적 선택, 그것이 분명히 작용했다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거죠. 유다는 이를 버리옵고, 버린 것의 주체가 누구예요? 유다란 말입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헌신짝처럼 버렸어요. 팥죽 한 그릇에. 누가 버리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버렸어요. 자기가. 물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버렸다는 건 뭘 뜻하는 것입니까? 뭘 버렸다는 거예요? 사명을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이자 사도의 사명을 유다 스스로가 헌신짝처럼 버렸다. 버렸다. 그까지 그거 중요하지 않아. 나한테는 은삼십냥이 더 중요해. 사명에서 이탈하는 행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직분과 직위를 버리는 행위를 모두 하나님의 뜻만으로 설명하면 사람은 면책이 주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결국 악역을 감당하고 역사 속으로 물러나는 사람들은 마치 수명을 다한 부품처럼 그렇게 쓰임받고 버려지는 것일까요? 사람의 의지는 그럼 전혀 거기에 개입하지 않은 것일까요?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이 문제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보여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아웃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는 하지만 여기에는 그 사람의 악한 의지, 어리석은 선택 또한 분명하게 작용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선택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나무를 안 따먹을 수 있었지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고 그들은 따먹는 것으로 결행한 겁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이 신자의 도리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을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감당해 나아가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도망치죠. 안 보면 그만이고. 창피하면 숨어버리면 되고. 그건 믿음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그 자리에서 감당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겁하게 자살해버리잖아요. 도망쳐버리든가 숨어버리든가.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어딜 도망가요?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도 우리 행위이고 뒤로 물러가 버리고 모든 것을 포기해 버리는 것도 우리 행위입니다. 누가 그렇게 시키는 거 아니란 말. 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결과는 그런데도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되는 거죠. 택자는 그러니까 결국 돌아 돌아 돌아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고 불택자는 결국 돌아 돌아 돌아서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서 세상으로 가버리는 것이고 그게 그들의 결말이고 그래서 신자는 신자다운 결정을 합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지키고 견뎌냅니다. 왜?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결국 뒤로 물러가 포기해버리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서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지만을 생각합니다. 나를 낮추실 리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다시 높이실 리도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는 거죠. 유다는 스스로 예수의 제자로서의 사도로서의 영광스러운 직분을 버리고 지 스스로 버린 겁니다. 사도의 자리를 은삼십에 파는 자신 스스로의 결정을 통해서 예수를 배신한 자로 전락됐다고 베드로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든 사명을 버리는 행위는 두려운 일입니다. 이것을 확대 적용하게 되면 결국 사명을 버리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자기 스스로를 중도하차하게 하는 명백한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제외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결국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제 곳으로 갔나이다. 제 곳이 어딥니까? 제자의 사명을 버리고 원래 제자 이전의 삶으로 돌아갔다는 의미가 될 수 있고 다른 의미는 이제 그의 영혼은 영원히 고통당하게 될 지옥에 던져지게 되었다는 이런 의미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제 곳, 제 곳으로 돌아가 버린 한때의 사명자 유다. 새로운 사도를 선출하는 자리에서 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영원히 아웃된 유다 이야기를 다시 끄집어내는 것일까요? 왜? 이것은 모든 사명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두려워해야 되고 염두에 두어야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내려놓는 일,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와 책임을 어떤 이유에서든 포기하는 일은 그렇게 간단하고 단순한 일이 아닌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무게 있게 전하고 있습니다. 제 곳으로 돌아가 버리는 사명자들. 사실 이 말을 하고 있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과자들입니다. 자기도 예수를 부인했었고 갈릴리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장본인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명자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연약과 실수와 잘못된 판단으로 뒤로 물러가서 제 곳으로 돌아가게 되는 경우가 사명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틀림없이 주님께 부르심 받은 주님이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회복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제 곳으로 돌아가서 영원히 그곳으로부터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것은 명백한 불택자가 되는 거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외되어 버린 교회 안에 있었던 예수의 제자였던 불택자 유다의 후예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벌써 올해도 10월달, 이제 10월이 지나면 두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받은 사명과 직분을 가볍게 여기고 있는 혹은 중도에 포기한 혹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유다와 같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저 잠시 낙심하고 낙망해서 원래의 자리로 일시적으로 돌아갔었다면 기도하시고 성령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해서 빨리 복귀하는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임의로 절대로 벗어 던져버릴 수 없는 내려놓을 수도 없는 거룩한 사명입니다. 제가 제일 화가 나는 게 교회 안에서 사명을 아주 우습게 생각한. 아우 지긋지긋해 빨리 좀 그만둬야지. 아우 지겨워 1년 동안에. 이거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아니 목사한테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응? 근데 제가 드린 직분인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임명한 직분인가요? 하나님 앞에서 받은 직분들 아닙니까? 그게 어떤 직분이든 간에.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우 지긋지긋해. 아우 이제 내년에 이제 아무것도 안 해. 쉬어야 영원히 쉬세요. 그냥 영원히.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상과 벌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26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비들을 그들에게 던졌다. 그리고 제비가 마띠아 위에 떨어졌다. 그래서 그가 열한 사도와 함께 한 자리를 부여받았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쓸쓸하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면서 퇴장하는 유다와 이제 다시 그의 인생에 찾아온 놀라운 기회를 붙들어서 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사도로 편승하게 된 마띠아가 사도행전 1장의 마지막 부분에 절묘한 오버랩을 보여주면서 사도행전 1장의 막이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해보게 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일, 그 일의 중요성을 부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명을 부여받고 사명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이 모든 일은 당신이 결정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일입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사명을 부여받든 그 사명의 자리에서 이제 그만 내려오든 이 모든 일들을 두려움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 여러분의 결정이 제 곳으로 돌아가는 유다의 결정과 같아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벅찬 가슴으로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선택을 받았을 때의 유다는 오늘 흡사 마띠아의 그 마음과 같지 않았을까요? 처음에는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결국 제 곳으로 가버렸단 말입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가버린 정도가 아니라 그걸로 영원히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힘써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마띠아처럼 또 다른 새로운 사명으로 부름을 받고 선택을 받는 영광의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서 누리고 그렇게 충성한 그 결과를 하나님 앞에서 받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셔야 합니다. 얼마나 이게 영광스러운 일이고 기쁘게 그지없는 일입니까? 세상에서는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높임을 받아본 적도 인기를 얻었던 사람도 아니지만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졸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긴 그 결과는 하늘에서 찬란히 빛나는 면류관을 여러분 모두가 받아 쓰게 되실 것입니다.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를 위해 충성한 분들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 사명에 대해서 마띠아의 케이스를 통해서 교회가 주시는 이 사명, 직분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가지시고 이후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섬기시는 충성을 다하시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주님의 몸을 위해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